사도행전 15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10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4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구절들은 유대 종교인들에 의한 핍박의 시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다음 여섯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회에게 붙잡히고 신문받음, 베드로의 증거, 공회의 금지령,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줌, 교회의 찬미와 기도. 이제 우리는 4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대략 살펴본 다음 11절과 12절을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합시다. 공회에 의해 체포되고 신문받음. 1절과 2절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 안에서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전함에 소동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장은 성전수비대장을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교 내에 한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모두 침례자 요한과 주 예수님에 의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교리들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수 안에서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전하자 사두개인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4장 2절에서 전치사 안에서는 무엇무엇의 능력으로 무엇무엇의 본성과 성품으로를 나타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금되었습니다. 이튿날에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집안이 다 참여하여 이것은 유대 공회의 모임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주 예수와 그분의 사역에 가장 강한 대적이 되었고 그분을 죽게 한 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 공회였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그들의 사역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구성원들로 된 공회였습니다. 이것은 유대교가 하나님의 대적, 곧 사탄 마귀의 손에 떨어졌으며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있어서 그분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파괴하는데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 추가하여 4장 6절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요한과 알렉산더는 대제사장의 친척들이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들은 유대 공회의 지도자들로 불리워졌으므로 유대인들 가운데 고위 성직자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4장 7절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기를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앉은뱅이의 치유에 대해 문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축어적으로 어떤 종류의 능력과 어떤 유의 이름으로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간증. 4장 8절부터 12절에는 베드로의 간증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되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고 말합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외적으로 경륜적으로 충만되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그 앉은 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었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나사렛인이란 말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시받으신 분을 가리킵니다. 10절에서 너희라는 말은 강조형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11절은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입니다. 주 예수님도 이 구절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심과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건축의 일을 하기로 된 유대 지도자들임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을 거절했음과 하나님께서 지상에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분의 처소 건축을 위해 그분을 존귀히 여기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그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신 보배로운 돌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다만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구주로뿐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로서도 전파했음을 가리킵니다. 죄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늘 아래 유일한 이름, 곧 유대 지도자들이 멸시하고 배척했으나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높이 올려지신 이름으로 죄인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11절에서 버린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거절한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축자들이 멸시하고 거절한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축어역으로 모퉁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초석과 머리돌이실 뿐 아니라 모퉁이 돌이시기도 합니다. 교회의 찬미와 기도. 공회의 금지령과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과 공회의 석방이 있은 후에 교회의 찬미와 기도가 나옵니다. 23절은 사도들이 노인이 자기들의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보고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구별되고 분별된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이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오 주여 당신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들을 꾀었는고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구나 라고 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주인을 뜻하는 통상적인 단어인 쿠리오스가 아니고 누가복음 2장 29절, 유다서 4절, 계시록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 2절에서처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노예의 주인을 나타내는 단어인 데스포테스입니다. 25절에서 분노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말처럼 시근거리는 것으로 건방지고 무례함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이 도시에 모였으니 당신의 손과 당신의 뜻이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8절에 예정하신 이란 단어는 2장 23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이란 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3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신성한 뜻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4장 29절부터 31절에 따르면 그들은 주의 말씀을 전할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간구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되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8절에서의 베드로처럼 그들은 외적으로 경륜적으로 성령으로 충만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4장의 중심 요점은 3장에 계시된 치료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병 고침은 거룩한 성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 안에서였을 뿐 아니라 성전 구역 내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 일에 관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우두머리들과 관리들은 그들이 거부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인 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활동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것도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인들이었지 예루살렘 거주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멸시받는 지역 갈릴리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큰 소동이 벌어져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상황을 다루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바를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4장 15절은 명령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회의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공회는 그보다 높은 권세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도 문제들을 결정짓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 관한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었음을 봅니다. 그들은 서로 상의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통하여 뚜렷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백성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 그들을 위협한 후에 모든 사람이 그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들을 벌할 길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한다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공회는 그들을 놓아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신 그리스도. 무슨 권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치료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치료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좀 더 말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4장은 사실 베드로가 치료자를 제시한 것의 연속인 셈입니다. 3장에서 그는 이 치료자를 여섯 방면, 하나님의 종, 거룩한 분, 의로운 분, 생명의 창시자, 선지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씨로 제시했습니다. 치료자에 대한 이 모든 방면들은 우리의 은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4장에서 베드로는 특히 하나님을 위한 치료자의 한 면을 제시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돌이신 구주.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복음 전파 시에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11절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4장 11절은 이 예수는 너희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11절의 돌이 바로 구주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건축자들이 멸시한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으며 다른 어떤 이름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는 돌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돌이신 구주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는 왕이신 구주, 마가복음에는 노예이신 구주, 누가복음에는 사람이신 구주,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신 구주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돌이신 구주를 갖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비단 왕, 노예, 사람,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시기도 합니다. 4장 7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권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 앉은뱅이를 치료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10절에서 베드로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11절에서 이 이름은 건축자들이 멸시한 돌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베드로는 교육받지 못했고 배운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이 멸시한 돌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돌을 멸시했던 건축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건축자들은 바로 공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의 건축.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전통신학의 영향하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향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만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더 전진하여 돌과 건축자들의 의미를 살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건축자들이 무엇을 건축하고 있었는지를 물어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무엇을 건축하고 있었습니까? 혹자는 그들이 유대교를, 즉 하나의 종교를 건축하고 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교 혹은 어떤 유의 종교를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곧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백 개가 넘는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를 출간했고 그 메시지들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많은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경륜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구한 처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은 하나님의 임시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경륜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의 계획이요, 안배요, 행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는 그분 자신을 사람과 섞는 것, 곧 하나님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처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외에 다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거처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구약에서는 이에 관해 조금밖에 볼 수 없지만 그것은 신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계시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육신을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장막을 쳤다는 단어는 그 의미가 매우 풍성합니다. 그것은 성육신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임을 상징합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는 성육신 안에서의 하나님의 장막, 즉 그분의 거처가 되기 위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께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거처를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 다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주님은 그분이 우리의 거처, 곧 머무는 곳이 되시려 한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라. 나로 너희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너희는 내 거처가 되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상호 거처를 위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갖습니다. 당신은 이에 관한 어떤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통적인 신학의 가르침에는 그러한 관념이 없습니다. 부활 안에서의 건축.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주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따르면 그분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마땅히 건축자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부활 안에서 나는 너희가 파괴한 것을 건축할 것이다. 부활 안에서의 이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포함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도 포함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분과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될 것인데 신약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고 불리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분 자신과 그분이 택한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처는 사실상 그분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상호 거처. 하나님을 우리의 처소로 삼는다는 사상은 구약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3장 27절은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이심을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 우리가 그분의 처소라고 말해주는 구절을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의 우주적인 건축이 있다는 것과 이 건축은 하나님과 그분이 택한 사람들의 상호 거처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사실상 이 처소는 우리의 거처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처인 우리입니다. 이 놀라운 거처야말로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하나님은 이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 모세, 왕들, 선지자들, 모든 유대 지도자들을 쓰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4장 11절의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처소의 건축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